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2012년, 이제 11년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2012년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가다가 이제 이사야 54장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게 됐습니다. 읽으면서 그참 마음에 많은 제가 은혜, 또 격려, 도전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미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저희들이 40일 특새를 할때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좀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위로와 또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한해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좀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도 아기를 놓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그를 보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노래해라.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상고를 겪어보지 못했던 너희들은 노래해라. 그런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지금 혼자 있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혼자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된 여인이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가 있고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홀로 된 여인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보다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기적을 통해서도 사실은 어쩌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우리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2절을 보시면 이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장막들을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마라.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거는 뭔가 하면 오늘날로 하면 막 집을 계속해서 많이 지어라는 겁니다. 막 집들을 계속해서 지어라.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물로는 수용할 수 없으니까 집을 많이 지어라. 그러면서 3절에 왜냐하면 너는 좌우로 퍼지며 내 자수는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지금 이제 결국은 홀로 된 여인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보다도 훨씬 많아져서 그들을 위한 그 집과 건물을 계속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육체의 자녀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군고 하면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들을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을 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는 알았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지는 것은 그들 육체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들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창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일어난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이제 그 한 작년도 그렇고 올해까지는, 2012년도까지는 제가 특별한 제가 전도 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막 전도 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제가 이제 한 해 정도 더 쉬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쉬는 것은 전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이제 어떤 부담이 있는가 하면,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 데리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구원의 역사들,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도주일 버리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 표현처럼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아, 저분들은 누구냐?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로 저들이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고백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통해 이런 기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도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지혜를 넘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계속되는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수르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멸망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홀로 된 여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한 번 더 이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강하게, 그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버림받은 여인들이었다. 버림받은 여인들이었다. 그들의 죄와 수치 때문에 너희들은 버림받은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수치를 당할 거고 너의 그 수욕들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을 거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고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다. 불려지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뭔가 하면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는데 바로 그들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거다. 그리고 또 8절 말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두 번이나 강조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큰 긍휼,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거다. 그리고 또 영원한 자비로, 이 막 양적으로 하면 큰 긍휼로, 시간적으로 하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이제 그런 어떤 느낌들을 좀 가실 것 같은데, 지금 좀 자신의 상태가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지금 자신의 그 상태가,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에 그 후회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내가 그것을 바르게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은 내가 안 겪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내가 얘들한테 조금만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가 건면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아마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 이렇게 감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삶이 너무 이렇게 고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것이 내가 했던 좀 잘못된 선택, 그리고 또 참 우리를 둘러싼 그 환경들이 나를 그렇게 좀 끌고 가버리는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쩌면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도 있느냐, 절망감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발부둥을 쳐도 이미 일어난 이 일들, 이미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안 믿는 사람들의 말로 하면 운명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 좌절감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암만 노력해도 아, 내 삶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구나.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거다. 내가 넘치는 자비로 내 얼굴을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 구속자다. 이 구속자라는 말은 가장 쉬운 말은 우리들의 회복자십니다.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들의 잘못을 통해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구속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큰 긍휼로, 영원한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긍휼로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느 정도 확실하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그 다음 보십시오. 그렇게 노아에게 맹세한 것처럼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10절 말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잘 보십시오. 나의 자비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은 떠날 수 있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다. 나의 화평의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뭐 너무 오래됐죠. 이제 김중곤 목사님 CCC를, 우리 한국의 CCC를 이렇게 세우셨던 그 김중곤 목사님이 옛날 책입니다. 예수 칼럼이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한 이제 연세 되신, 우리 교회로 하면 아마 한 장로님 정도 되시는 분 같아요. 평생을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참 이렇게 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셔서 이제 장로님이 곧 임종하시게 될 텐데 장로님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장로님 좀 어떠십니까? 뭐 좀 이렇게 마음에 불안하시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하실 말씀, 목사님 이제 서울이니까요, 목사님 한번 창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창문을 열어두면서, 목사님 인왕산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목사님 인왕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남산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또 남산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막 경상도 버전, 대구 버전으로 한다면 팔공산은 멀쩡합니까? 예, 팔공산 멀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압산은 멀쩡합니까? 예, 압산이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 목사님 팔공산이 옮겨지고 압산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팔공산도 압산도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이 어떻게 깨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부족합니다. 저는 저 여기 뭐 장로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대표 기도할 때, 아유 하나님 막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게 좋긴 좋은데 때로는 저는 들으면서 조금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때, 야 내가 그거 모르겠냐, 내가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거 허물된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셔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허물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오셔서 뭐 이렇게 하나님 한 주 동안 밥 먹듯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를까 봐, 또 내가 뭐 또 생각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다 알지. 성도님들, 우리가 뭐 올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주 동안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허물 부족한 건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가 없어지고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 그리고 그분의 큰 긍휼과 자비는 절대로 산이 옮겨질 수 있고 바다가 옮겨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가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그리고 그분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들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아시느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도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들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 교회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해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 공고하며 광풍의 요동이라는 건 흔들리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공 누구 같습니까? 공고하고 힘들고 그리고 무슨 삶의 광풍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 좀 끝났다 싶으면 또 불어오고 또 불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광풍에 흔들리고 공고하고 안위를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주님께서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석 같은 성으로, 보석으로 그들의 성을 꾸며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보석투성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 그러면서 13절, 그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되어진 그 아름다운 성 안에서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정말 너희들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석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그들은 공의로 서게 됩니다.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공포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거다.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성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놀랍게 꾸며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보십시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바로 너희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너희들을 무너지고 약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다 패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다. 이거 뭐겠습니까? 무기를 만들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속의 권력들이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7절, 너를 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혀들을 하나님이 정죄하겠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공격할 때마다 그들의 모든 공격이 힘을 버리도록, 잃어버리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아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떤 도전들도, 어떤 시도들도 다 깨트려지도록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2012년 첫 번째 저희들이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들 올 한 해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큰 긍휼, 그분의 그 영원한 자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은 큽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산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이사야 54장이고요. 53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고난받은 종의 이야기. 고난받는 종. 바로 우리들을 대신에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셔서 상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제 갈수록 성도님들,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언제 가장 강력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성도님들 언제겠습니까? 언제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진다고요? 그리고 비전센터가 완공이 되고 또 우리들의 어떤 뭐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뭐 그런다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가장 강력할 때는 언제냐?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을 때 그 속에 우리들의 자랑도 다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어두웠던 과거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는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자꾸만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지 않고 자꾸만 인간이 기교와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활짝 열어놓으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큽니다. 그리고 이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공관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들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흐를 때 그게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갖 좋은 보석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보석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아무리 학교가 온갖 문제로 뒤덮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대구 땅과 민족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아들아 아들 바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든든히 붙잡을 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 아무리 간산 속임수로 마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의로워질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덮게 되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마귀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싸움과 다툼과 분쟁 대신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긍휼의 역사들이 교회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 한 해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긍휼 영원한 자비를 누리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이 한 해 동안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석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음부의 근세도 바로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그리고 난공불락의 삶으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